시편 48편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대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48편 후반부 9절부터 14절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앞에 나왔던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한 뒤에 도대체 위대하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네 가지 장면 순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요새가 있다고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알려주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감당해 주시고 승리하시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패퇴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는 것이었고, 맨 마지막은 이제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이 성취된 구원받은 요새에서 다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끄집어내 주시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이다. 이것이 이제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전반부 내용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어떻게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지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반면 지금 읽은 이 9절부터 14절은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을 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믿음의 반응,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크게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이 하나, 12절부터 14절이 두 번째인데요.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죠.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한다고 하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억을 한다, 다시 곰곰이 묵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셨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자하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것을 내가 생각한다, 생각한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나 주님의 찬송이나 다 땅끝까지 미쳤으며, 그러니까 땅끝까지 미쳤다는 건 뭐냐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요새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주의 이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다 하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 모든 나라들, 땅끝에 있는 자들이 다 찾아 나와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땅끝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받아 누리는 대상은 혈통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안에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땅까지 미치고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대적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번역했던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이걸 쭉 설명을 하면서 가장 큰 적은 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현재 어떤 모습으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과정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이제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앙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9절부터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인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찬송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에 종종 빠지곤 하죠. 그래서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잘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래서 너희가 대상으로 나옵니다. 앞에 9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11절에서 12절에서는 너희라고 했는데 너희는 누구냐면 구원을 받을 때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할 거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다 같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내가 구원받은 곳이잖아요. 내가 원래 살던 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을 요새 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전쟁을 해주셨던 그곳입니다. 거기를 잘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을 잘 살펴보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여기 보면 자세히 살펴보라고 되어 있는데 망대들도 세보고 성벽도 자세히 보고 궁전도 살피라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를 보면 뭐 망대들이 막 너무 으리으리하기 때문에, 혹은 성벽들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혹은 궁전이 너무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살펴보라고 한 걸까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것들은 없다, 이런 걸 살펴보라고 이렇게 한 걸까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걸 자세히 살펴보라고 한 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내가 여기로 도망쳐 왔잖아요. 근데 앞부분 전반부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도망치니까 나를 원래 억압하고 나를 얽매고 있었던 과거의 나를 다스리던 자들이 나를 다시 빼앗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요새로 찾아왔죠. 그리고 전쟁을 했다고요. 전쟁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애쓰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성벽에 창자국, 칼자국, 활자국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쭉 둘러보면서 야, 내가 여기로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애쓰셨다. 이와 같이 나를 싸워주셨다. 이게 그냥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그냥 단순하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쭉 살펴보는 겁니다. 아마 역사를 공부하거나 가르칠 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에게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건 아니면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건 그걸 싹 치워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태어나긴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반여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곧장 서울로 올라와서 대구가 고향인지 어딘지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대구에 갈 일이 있어서 설교하러 갔다가 내가 태어난 데가 어딘가 해서 한번 찾아가 볼까 하고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만 야, 내가 이런 곳에서 태어났구나, 말로만 들었는데 사실 주소가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저 태어나서 출생신고했던 동사무소에 찾아갔더니만 뭐 뛰어보니까 이제 어디라고 이제 나오더라고. 갔더니 정확하게 기차길 옆에 있던 골목길, 기찻길이 쭉 있고 그 옆에 골목이 있는데 다 판자촌처럼 집들이 쭉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그 집에 제가 태어났던 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났던 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깐난쟁이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고 그 대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대문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고 남아있을 수도 있구나. 근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데서 요 단칸방에서 엄마 아빠가 나를 낳고 이렇게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내가 감상이 젖는 이유는 그게 너무 좋은 곳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나왔던 삶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종종, 우리 집에 있는 머슴아들은 그게 안 된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주머니들이나 권사님들이 가끔 막 뜬금없이 이웃이 막 울기도 하죠. 감정이 막 북받치기도 하고. 왜 그런 겁니까? 십자가가 막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그곳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흔적이 있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상에 접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성벽들이나 내가 있는 곳을 쳐다봐라, 자세히 살펴봐라, 이거는 내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제 흔적을 더듬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13절 끝에 이걸 다 살펴본 다음에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그러니까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하라.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이미 구원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에 들어와 있죠. 다시는 안 나갑니다. 다른 곳으로 안 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은혜받은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이게 크게 보면 세 번째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함을 받는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함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 자녀들에게도 내가 받았던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자가 되라.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9절에서 11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 두 번째는 12절부터 14절 그것을 늘 더듬어 살피면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다음에 잘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돼요. 첫 번째는 늘 기억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잘 못하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좀 송구한 것이죠. 자,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시편 48편이 기록하고 있었던 여러 내용들을 사실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애굽 사건이 이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스의 배가 가라는 것처럼 애굽의 군대들을 다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역사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는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쓰던 당시에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거나 아니면 가나안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럴 때 아 저기로 가면 요새가 있다. 저기로 가면 지금처럼 안 살 수 있어. 그런 나라나 그런 성읍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어디로 도망칩니까? 도망칠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도망쳐라 이렇게 알려주신 그런 도시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읽으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이때는 하나님이 요새라고 했고 도망칠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도망쳐야 되는 거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다가 곰곰이 묵상하고 적용하게 되면 이것이 영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거나 도망갈 나라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요새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천국을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품으라고 이 시가 읽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 엉망진창이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농담처럼 이야기하죠. 젠장 이민이나 가버려야지. 어떻게 이민을 갑니까? 실제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못 가는 분들이 대다수죠.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이민을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취업이 잘 안 된다고 이민을 가겠습니까? 어느 나라로 가야 됩니까? 그 나라로 가면 그러면 평안한가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아 우리가 지금 사는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요새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주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곳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기억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적용할 거리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실제로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반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후대에 가르치면서 살았는가? 물론 그런 적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보기에 흡족하게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옮겨 심은 나무가 되게 하셔서 시냇가에서 입이 무성한 나무가 되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시내가로 옮겨 심은 나무가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뭐 남의 이야기로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일 때는 조금 더 나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중3이 되면 고등학교 가면 더 열심히 해야지. 고3이 되면 젠장. 대학교만 가면 내가 시간이 넉넉해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대학교라고 하는 신의과로 내가 딱 옮겨 심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나요? 주야로 술을 마시러 다니죠. 주야로 지 하고 싶은 거 하러 다니고. 직장에 가서 내가 돈을 벌면 잘 섬겨야지. 그랬다가 주야로 지가 사고 싶은 거나 사러 다니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실제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들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대부분 그래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늘 기억하고 곱씹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이런 때들이 거의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당사자, 첫 번째 세대예요. 첫 번째 세대는 20편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 더듬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원래 종으로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구원을 받았다. 첫 번째 세대는 이게 경험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세대는? 이미 시온성에서 태어나잖아요. 평안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본문에 보면 후대 전하라고 했는데 이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부터 좋은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건짐을 받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킬 때 뭐라고 가리키냐면 여기 이 성벽에 이렇게 창자국 있는 거 보이지? 이게 아빠가 여기를 도망쳐 나와서 여기로 왔을 때 할아버지가 원래 살던 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여기로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야.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들으면서 정말로 느낌이 있을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아, 그래서는가 보다. 얼른 이야기 끝나고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었으면 딴 생각들을 하곤 하죠. 두 번째 세대는 어찌 보면 첫 번째 세대보다 큰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또 자라가고 있지만 좋은 여건 속에서 시온성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심을 참 이렇게 마음 깊이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약한 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두 발로 걷는 사람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온 첫 번째 세대와 애당초 모든 것들이 넉넉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후세대는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음의 느낌이 없죠. 아, 홍해를 건넜대. 그래서 후세대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배워야 되는 건 내 아버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기억하고 조금 더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첫 번째 세대인가 아니면 두 번째 세대인가. 내가 두 번째 세대라면 조금 더 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또 내 부모님이 받았던 은혜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못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 구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에게도 그 은혜를 후대에 전하는 자가 되라. 모쪼록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순종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주님 제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를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날마다 곱씹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우리를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쳐서 믿음이 전수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주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